대머리는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였고 단순하게 연대기적 순서를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였지만 그는 복합적인 이야기를 말했다. 비록 그는 그 이야기를 편집상의 논평으로 채색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신과 봉인장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기지만으로 살아가던 천안 출신의 두 젊은이라는 관념을 독자들에게 이해시켰다. 대머리는 특권이 없는 사람들의 곤경을 감상화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인을 원수와 기꺼이 함께 나누려던 파바르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그녀의 능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강력한 역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독자들의 동정심을 부유하고 권세 많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쓸어간다. 파바르는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한다. 그는 작고 가난하고 총명하다. 삭스 원소는 왕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174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세도가 막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거인들의 세계에서 모든 종류의 모험을 겪은 뒤 그는 여자를 얻고 그 후로는 이탈리아 국립극단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 이야기의 구조는 많은 민담의 구조와 일치하였다. 그 교훈은 키오트장, 장화시는 고양이, 작은 대장장이 등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머리는 교훈을 이끌어내지 않았다. 그는 다음에 서류철로 넘어갔고 우리는 단지 그가 수사하였던 문필의 세계가 원래 농민들의 세계를 위하여 고안되었던 틀에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뿐이다. 어쨌든 경찰 보고서의 작성은 이야기하기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고 작가들에 대한 수사는 의미의 틀 내부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이야기는 구체제하의 문필 생활에 대한 어떤 근본적 가정을 노출시키는 의미로 가득 찬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파바르의 이야기처럼 공을 들인 것은 별로 없다. 어떤 것은 이야기의 노선으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두세 줄만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문필의 세계가 작용하던 방식에 대한 전제와 문필 공화국의 게임의 법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법칙을 대머리가 만들지는 않았다. 작가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 법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감시하던 사람들의 경력 속에서 그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주관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찰은 어떤 일반적 중요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감시하던 사람들이 공유하던 공동적인 주관성, 즉 실제에 대한 사회적 구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공동적인 암호의 체계를 해독하기 위하여 우리는 행간에는 무엇이 남아있어 말해지지 않고 전제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보고서를 다시 읽어야 한다.